우리가 이 설교 노트를 보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바댜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짧습니다. 총 몇 구절이죠? 21구절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책이 총 66권이 있는데 다 오바댜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1년에 성경 100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한 장밖에 없다. 그 자체만으로도 왠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중에 제일 짧은 책, 이게 바로 오바댜서예요. 분량으로 보면 정말 짧지만 사실 이 21구절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놨다고 할 수 있을 것만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이 바로 오바댜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심판 선언, 내가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내용이 있고요. 심판만 나오면 안 되죠. 우리 그 선지서 보는 네 가지 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죄, 심판, 회개, 구원. 아, 역시 모범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심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죄가 뭔지도 고발해줘야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은 죄에 대한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15절하고 16절은 이제 딱 두 구절인데 에돔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내용이 있고요. 17절부터 21절은 회복, 야곱의 승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21절까지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지금 국경지대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도,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요즘에는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아람이라는, 성경으로 말하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고요. 또 오늘 우리나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에 그 최근에 그 폭발 사건 났던 레바논 아시죠? 거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유독 이 에돔에 대한 심판만 책으로 하나 딱 내가지고 이 오바댜서를 낼 정도로 이 책이 나왔다는 거죠. 아니, 따지고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참 그렇게 크고 유명한 나라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담겼을까? 그게 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조금 먼저 힌트를 드리고 시작하자면 에돔은 이스라엘하고 좀 독특한 관계 속에 있어요.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독특하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거죠. 자, 뒤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테고요. 핵심, 그래서 메시지는, 핵심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고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0절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화면에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1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저도 한국말이 마더텅이지만, 이 모국어지만 한글 성경 볼 때 이 단어가, 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볼 때가 있거든요. 포악, 뭐 수욕, 우리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포악은 violence. 너가 내 brother, 야곱에게 행한 그 violence, 그 폭행으로 인해서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Disgrace. 내가 너를 영원히 demolish, 내가 너를 완전히 destroy 할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10절만 딱 봐도, 아, 오바댜가 이 내용이구나. 아, 참 간단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이 오바댜를 두 번에 나눠서 제가 설교할 텐데, 사실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을 가지고 두 주나 이 설교한다는 게 참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다들 10시 넘어서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짧게 좀 줄였습니다. 자, 여기도 1장 10절을 보니까 내 형제 야곱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형제 사이라는 거, 이게 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노트에는 시대 상황이 먼저 나왔는데 저자를 제가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저자는 누굽니까? 제일 쉬운 문제인데 저자가 누구예요? 이 책을 쓴 라이러가 누구예요? 네, 오바디아죠. 오바디아. 네, 오바디아가 이 책의 저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리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오바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오바디아의 묵시라 The Revelation of Obadiah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트라이브,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찾아보니까 오바다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까지 총 13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사람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다야가 어디 출신 사람인지 직업은 뭐였는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정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대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언제 쓰여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나오는 시대적으로 아주 굵은 역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급하거든요. 그런 히스토리컬 이벤트를 통해서 아 대충 오바디아가 요때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게스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다라고 그 얘기했던 연도 혹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만 다시 봅시다. 북이스라엘, 아모스가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혹시 멸망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7만 나와도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네. 722년. 네. 우리 안정현 씨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722년. 예. 네. 저 힘이 납니다. 네.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제가 586 컴퓨터 생각하면 딱 된다 그랬죠. 586. 그래서 남유다는 586년도에 망해요. 근데 이, 오바데아서를 보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쓰였겠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니까. 근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에돔의 심판과 멸망이죠. 그럼 에돔은 언제 멸망하느냐? 533년, BC 533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윈도우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BC 586년, 그리고 또 에돔이 멸망했던 534년, 요 사이에 이 책이 쓰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586, 그 때쯤에 이 책을 오바데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아모스가 이 오바데아서가 쓰였구나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바데아서의 구조는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목적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그 표 안에 있는 목적 어딘지 아시죠? 오바데서의 구조, 그 표 안에 있는 거, 세 번째 목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룬다. 에돔은 사해 남동쪽에 자리한 나라로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다. 에돔은 형제 나라인 야곱 족속, 즉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에 하나님은 에돔도 원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 선언하신다. 이 내용을 지금 한 장에 담아놓은 건데 분량으로 보면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이고 참고로 신약에서는 유다서가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으로 구성된 유일한 성경이고 신약은 한 장으로 된 책이 총 4권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오바데서가 유일하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서부터 제가 좀 중요하다고 했던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알아야 오늘 이 오바데서가 더 정확하게 이해되거든요. 자,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은 분명 에돔과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로 보고 있어요. 이 두 민족의 조상을 거슬러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패밀리 트리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서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조상을 쭉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그의 아내 레베카, 리브가와 만나서 낳았던 트윈,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본래 이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로부터 이 두 민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화면에 창세기 25장 23절 보여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더라 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레베카, 리브가에게 이 예언을 해주신 거죠. 야, 너 지금 배에 쌍둥이가 있는데, 태에 두 생명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 다 한 트라이브, 네이션을 이룰 텐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다 예언해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제 축 자라는데 형에서는 활도 잘 쏘고 사냥도 잘하는데 야곱은 조금 인트로버트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엄마랑 좀 같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을 때 이 동생 야곱이 사냥하고 온 형에게 팥죽을 하나 내주면서 형 이거 먹고 싶어? 그럼 형이 갖고 있는 그 birthright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알아서 죽게 하고 팥죽을 받고서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그것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분쟁이 시작하고 다툼이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는 그 붉은색 팥죽을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 그래서 붉다라는 단어가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붉다라는 그 뜻으로.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먹었던 그 붉은 팥죽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쌍둥이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두 민족인데 이 두 민족이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은 야곱 가족이 창세기 끝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시간이 흐르고서 이 야곱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따라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 빠른 지름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숏컷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에돔 왕에게. 에돔 왕,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브라더예요, 브라더. 당신의 조상 에서랑 우리의 조상 야곱이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요 땅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에돔 왕이 땅을 열어줬을까요? 예,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여기 못 지나간다. 그 심지어 병력을 다 그 보더라인 국경에다 배치해가지고 너희 들어오려면 전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않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로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17절에 왕의 대로라고 있죠. 보이세요? 왕의 대로. 킹스웨이거든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94 하이웨이 같은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도 하나 안 따먹고 그냥 이 하이웨이만 딱 따라가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게요. 길만 좀 열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일단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돔 왕의 반응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해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그 광야길을 막 지나가다가 여러 가지 막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겪다가 이제 가나안 땅 가려고 이 하이웨이만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길만 지나가면 우리 가나안 땅인데 한 번만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No, 너희는 여기 못 지나가 하고서 군대를 막 이렇게 몰아놓고서 너희 여기 통과하려면 우리랑 전쟁이야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밉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길만 통과하겠다는데 어떻게 길을 막나? 화가 나고 막 미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 에돔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희 형제 아니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신명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이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참 흥미롭습니까? 한 쌍둥이에서 태어난 그 민족이 두 민족이 서로 원수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중에서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미국도요 형제끼리 다투고 가족끼리 다퉈가지고 땡스기빙 때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은 에돔 사람이 했거든요.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문명을 꼽히기 시작하는데요. 사울 왕 때도 이 에돔 사람들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다윗 왕 시대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에돔하고 싸워도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 아예 그 수비대를 조직해가지고 에돔에다가 파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컬러니 삼은 거죠.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25장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그 리브가에게 레베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예언이 다윗 왕의 시대에 대해서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여러 명이죠. 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에돔이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죠. 이제 반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역사가 쭉 더 다시 올라가서 단일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주전 몇 년도요? 722년도에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만 586 컴퓨터라고 외우라고 그러셨죠? 586년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바벨론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엠파이어예요. 어느 나라도 이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거대한 엠파이어 제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동맹 맺어야죠. 동맹 얼라이언스 맺어야죠. 다 옆에 있는 뭐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우리 이대로 가면 바벨론에게 다 죽는다. 우리 연합군 만들자.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7년 뒤에 실제로 바벨론 군사가 남유다를 침략하러 딱 오니까 원래 같은 동맹군이었던 남유다를 도와줘야 했던 에돔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남유다 침공을 도와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난 사실 이쪽 편이야 하고 칼을 나한테 이렇게 내미니까 너무나도 황장한 거죠. 자, 시편 137편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137편은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부르는 슬픈 노래예요. Lamentation, 슬픔의 노래인데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 에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회파하라 뭐라면 뭐냐면 무너져라 무너져라 잘됐다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져버려라 예루살렘아 멸망해라.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쁘게 노래 부르듯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 주님 잊지 마세요. 주님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 revenge 복수해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편이었어요. 에돔이 원래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랑 같이 바벨론하고 싸워줬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등 돌리고 야 남유다 공격하자 하고 멸망해라 멸망해라 기초까지 멸망해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꼭 갚아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25장 제가 지금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에돔에 대한 이 관계만 알아도 성경 여러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13절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과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앞에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 갚아줄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져라 무너져라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에돔 내가 복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바벨론인 거예요. 너무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우리 한국으로 쳐들어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본이랑 손잡든지 러시아랑 손잡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중국이랑 싸우려면. 그렇게 싸워서 이길 줄 알았는데 버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공격할 때 에돔이 배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돔은 도대체 뭘 믿고서 저 바벨론하고 붙었을까? 우리가 좀 그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요 사실 천연 요새에 갇혀 있었어요. 지형이 서쪽으로는요 데드시 사해 바다, 왜 우리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바다에 떠 있으면은 붕붕 떠 있는 그 유명한 바다 있죠, 데드시. 그게 서쪽에 이 보더 라인을 막고 있고 또 높은 산맥이 하나 있어요, 마운틴이.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의 이 방어막이죠. 서쪽에서 군사가 올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동쪽하고 남쪽은 에돔의 이 국경선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통과해서 적군이 공격해 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 북쪽에는 강물이 하나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강물을 넘어서 적이 공격해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사람이 공격해 오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우리는 안 망해. 저 남유다는 멸망해도 바벨론이 우리까지는 넘어오지 못하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에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남유다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 동맹을 맺었든지 말든지 어차피 우리는 살아남을 거니까 괜찮아 하고 배신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에돔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보시고 너희가 너무나도 교만하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 형제 민족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서 치시는 내용, 복수하는 내용,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서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셨는지,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형제 관계구나, 에서와 야곱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이 정도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만 할 거예요. 이 에돔을 에돔 심판하는 심판 선언에 대한 것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파트 2부터 한번 같이 할 텐데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오바댜의 말씀을 한번 차례차례 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지기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 저 에돔 좀 심판해 주세요. 원래 우리랑 동맹 맺은 사람들인데 바벨론이 올 때 우리 등에 칼을 꽂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멸망할 때 남유다 멸망해라, 남유다 망해라 노래를 불렀던 저 사람들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을 때 오바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묵시가 그거죠.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임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를 이 에돔 땅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Rise up. 천사들 다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에돔과 싸우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댜의 묵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에 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난주 우리가 봤던 아모스서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막 부드럽게 위로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천사들 다 일어나. 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에돔하고 전쟁하러 가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 에돔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만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나라로 내가 너 만들 거야. 그리고 너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도록 내가 너 만들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어조가 좀 느껴지세요? 지금 이 형제를 배신한 나라, 동맹을 끊고 그 등에 칼 꽂았던 나라, 바벨론이 이 남유다 쳐들어올 때 도와주진 못할 만명 망해라 망해라 기초까지 망해라 노래를 불렀던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게 지금 이 오바댜서인 거죠. 자, 2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이제 3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여유 있었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땅은 못 들어온다. 아무리 뭐 원 밀리언 군사를 데리고 와도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우리는 뭐 이 북쪽에는 강이 막아주고 있고 서쪽에는 산이 막아주고 있고 동쪽과 남쪽은 사막이 막아주고 있는데 우리 누가 쳐들어오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에돔이 머릿속으로 지금 어딘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냥 그런 어떤 뭐 상상의 나라처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에 The World Seven Mystery라고 그러나요? 세계 7대 불가사리를 그 중에 요르단의 조던에 있는 페트라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아세요? 이렇게 가보시는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페트라 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에돔이에요. 예. 여기가 바로 에돔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 자, 왜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도 걱정을 안 하냐면 바위 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3장 1절, 1장 3절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는 사람. 바위에다가 이 깎아가지고 사니까 그 바위를 가는 길이 얼마나 좁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길이요. 틈새가 2m에서 3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군을 끌고 와도 옆에 이렇게 벽, 이 절벽으로 깎은 이 돌이 있으니까 군사가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막 나가서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군을 끌고 와도 결국에는 두세 명씩 줄 서서 가야 되니까 여기만 딱 막아놓으면 100만 대군이 들어와도 이거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화 300 아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의 300명의 그 정예 군사가 그 페르시아 군대 수만 명을 상대로 이기잖아요? 똑같은 지형인 거예요, 이거랑.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들어오는 길목이 좁으니까 수만 명이 와도 이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백만 대군이 와봐라. 바벨론이 와도 우린 절대 안 진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만 뒷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좀 보이십니까? 바위에다가 깎아, 집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좀만 사모님 앞으로 가셔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쭉쭉쭉 가셔서. 예. 자, 3절 다시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이게 좀 성경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제. 이 사람들이 바위 틈에 산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그리고 높은 곳. 이게 지형이 지금 높거든요.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 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냐. 내가 이렇게 지금 천연 요새 살고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까딱할 것 같아? 야, 우린 절대 안 망해.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진 뒤로 하나만 다시 보내주세요. 이 페트라는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듣고서 아, 이 페트라 에돔 사람들이 만들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에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나중에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나왔던 또 다른 민족이 에돔 사람들을 쫓아내고서 만든 거예요. 이게 페트라가 만든 건데 아무튼 지형은 그래도 똑같죠. 이 지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m에서 3m밖에 한 3feet에서 한 5feet밖에 안 되는 이 길이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조금밖에 못 오니까 이건 막을 수 있다라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있던 거죠.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 지금 그 에돔이 prideful 해요. 완전히 교만해요. 야, 누가 우리를 치냐. 이 세상에 우리나라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입구만 막으면 전쟁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가 지금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너희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저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너희 끌어내릴 거야. 심지어 너희가 저 stars, 하늘의 별들이 떠있는 저 높은 우주에 있다 그래도 내가 반드시 너희 끌어내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해되시죠?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이 에돔 사람, 우리는 안 망해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독수리처럼 하늘에 날아도 내가 끌어내리고 저 별이 있는 우주로 나가도 내가 너희 끌어내릴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이어서 봅시다. 시작.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래에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자,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네. 그러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 뭐 훔쳐갈까요? 네, 뭐 저는 뭐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훔쳐갈 게 좀 집에 있으십니까? 너 집에 뭐 훔쳐갈까요? 아무튼 뭐 비싼 거 훔쳐가겠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반지도 훔쳐갈 테고, 뭐 다이아가 있으면 뭐 다이아 훔쳐갈 테고, 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훔쳐갈까요? 뭐 비싼 컴퓨터도 훔쳐, 아무튼 뭐 기중품을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도요, 웬만한 도둑들도 집에 오면 다 훔쳐가지 않아요. 그냥 비싼 거 몇 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도둑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다 해도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요 정도 훔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밤새기 전에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죠. 도둑이.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가 아는 도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상대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도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훔쳐가냐면 귀중품만 훔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블랭켓, 우리 집에 있는 스푼, 찹스틱, 그리고 내가 내일 입어야 할 내 속옷, 양말, 이것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보니까 집이 완전 새 집처럼 다 비어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릎 꿇고 주저앉는 거죠. 막 너무 이게 뭔가 하나님이요 에돔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내가 완전히 싸그리 멸망시킬 거야. 강도가 들어와도 강도는 만족할 만큼만 가지고 가지만 내가 너희를 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칠 거야.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포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를요 사람들이 딸 때요 포도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 가치가 적은 거, 야 이거는 내가 따도 이건 밖에다 못 팔겠다. 그러면 농부들도요 그거 안 따고 그냥 붙여놔요. 왜요? 새들이라도 와서 먹으라고, 다람쥐라도 와서 따먹으라고 그냥 몇 개 그냥 둬요 그냥. 그리고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 와서 먹으라고 그냥 두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원도 그렇게 남는 게 있지만 에돔 너는 남는 거 없을 거야. 내가 너 싸그리 그냥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게 5절 말씀인 거죠. 자, 6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아, 참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예. 수탐이 뭘까요? 저도 몰라요. 예. 이런 거는요 우리가 요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몰라요. 수탐이 무슨 뜻이냐면요 search하는 거예요. search.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클로젯 다 열고 뒤질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 메리아스 아래다가 보석을 뒀나? 이 사람이 어디다가 보석을 훔쳤나? 클로젯 다 열어가지고 찾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에선의 집이 그 나라가 어찌 그렇게 다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랬는가?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가? 사람들이 꽁꽁 숨겨놓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서 가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이 멸망입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한 이 복수를 하시, 남유다에 대한 복수를 하시는데, 넌 내 백성이 멸망하는데 너 동조했어? 내 백성이 멸망하는 거 보고, 너 형제 국가인데, 같은 이 형제 국가인데 멸망하는 거 보고 그렇게 비웃었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죠? 자, 7절 한번 말씀 갖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남유다랑 에돔은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Alliance. 같은 편이었어요.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돔이 어떻게 했다고요? Betray. 배반해버렸어요.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너도 똑같이 될 거야. 너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거다. 너도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너를, 여기 보니까 너와 약조한 자들이라고 돼 있죠. 너랑 동맹 맺었던 그 사람들이 너를 오히려 너의 그 나라 밖으로 쫓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아, 에돔하고 우리 잘 지내자 겉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속일 거예요. 그리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에돔을 칠까? 다 그렇게 함정 파고 있는데 내가 지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에돔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돔의 이 멸망이? 그러니까 마치 에돔이 남유다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돔, 너하고 동맹 맺은 그 사람들도 내가 다 너 배신하게 해서 그들이 너 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자, 8절과 9절.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볼 텐데요. 8절과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으니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다 smart people. 뭐냐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층,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에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자, 성경 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에돔의 도시. 근데 이 드만이라는 게 때로는 대만으로도 나와요. 대만. 그래서 성경에서 대만이나 드만을 보면 아, 지금 에돔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을 가장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예요? 네, 그레이스레이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어디죠? 뉴욕이죠. 뉴욕이 캐피럴 시리입니까? 아니요, 워싱턴 DC죠. 여러분, 호주 하면은 가장 처음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시드니죠. 근데 캐피럴 시리입니까? 아니죠. 어디죠? 캔버라라는 도시예요. 캔버라. 여러분, 캐나다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저는 밴쿠버 생각나던데, 캐나다 하면. 근데 캐나다 수도가 사실 어디입니까? 오타와죠, 오타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들도요, 수도가 있지만 더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이 드만이라는 도시도요, 수도는 아니에요, 사실, 에돔에. 그렇지만 제일 유명한 도시. 미국 하면 뉴욕, 호주 하면 시드니 이렇게 생각나듯이, 에돔 하면 드만 혹은 대만이라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드만아, 그러면 에돔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에돔아, 너의 용사들, warrior, 너의 싸움꾼들이 다 서프라이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멸망시키고 다 죽일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8절하고 9절을 이어서 읽으면 8절에는 smart people, 그리고 9절에서는 싸움자라는 warrior들, 내가 너희들도 다 멸망시킬 거고, 9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산에 거주하는 habitant, 모든 그 거주자들 내가 다 멸절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 오바댜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죄악을 고발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이 심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오바댜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보셨는데요. 오늘 테이크어웨이, 오늘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코로나 와도 나는 끄떡없어. 뭐 나는 뭐 직장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먹고 사는 거 괜찮은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돌보지 않는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아닙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불이야 뭐 소사라 멸망해라 회파되어라 그냥 기초까지 아예 이 기회에 다 망해버려라. 그게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심판하겠다. 너가 지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 내가 하늘 꼽대기에 올라가도 내가 너 끌어내리고 너가 저 별들이 있는 곳까지 도망쳐도 내가 반드시 너 끌어내려서 너 없앨 거야. 강도가 들어도 만족할 만큼만 가져가겠지만 나는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갈 것이고 내가 너를 스마트한 피플도 멸망하고 힘센 워리어들도 내가 다 멸망시킬 거야. 에돔 두고 봐라. 너가 그렇게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비웃었고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척했지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게 오바댜에 담겨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요, 남유다같이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집은 다행히 괜찮으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는 보살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것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형제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돕고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오바댜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너무 이 개인주의고 가족 중심이에요. 나 한 사람만 건강하고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더 넓은 바운더리를 보고 계세요. 그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가족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가족들, 이웃들,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가 있는가? 들리는 소문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 중에 지금 어떠한 부위에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목이다, 그냥 이게 머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몸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손과 발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등이 간지러우면 등 스스로가 긁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디 뭐가 움직여요? 손이 가서 가려운 거 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약을 누가 발라줍니까? 가슴이 스스로 약 바릅니까? 아니요. 손이 가서 발라줘야 돼요. 예. 여러분, 손의 역할은 움직이는 거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졌다라는 것은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가서 위로하고 돕고 내가 가진 거 나누는 거 위로하고 그런 사역들로서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돔이 왜 망했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비웃었어요. 형제의 아픔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어요. 야, 잘됐다. 타라 타라, 불타라, 없어져라, 망해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너무 교만하다, 너 안되겠다, 내가 너 심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에돔과 같은 혹시 마음이 있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족은 잘 지내니까, 그 차원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을 보고 계세요.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또 감싸주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righteousness, 주님의 의를,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